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방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라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마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이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박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린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이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엘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대만족 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단족 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미스카레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마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로아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바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입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선 우리 여성 성가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 봉사팀의 헌신이 없다면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100주년 기념교회 봉사팀의 그 수고와 노력은 대단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경조봉사팀의 점심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경조봉사팀은 언제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비상태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려고 이른 새벽이나 또 궂은 날씨나 또 먼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달려오시는 그 팀원들의 헌신과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내년에도 열심히 봉사하자는 덕담을 나누시면서 서은숙 팀장님께서 올 한 해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오늘까지 계산하면은 올해 경조 봉사팀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그 장례식이 총 53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한 경우라면 최소한 3번의 예배를 드렸으니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의 장례식이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례 예식을 인도하거나 또는 제가 조문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고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삶을 마감하셨을까? 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평가를 한 고인들이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묘비에는 일반적으로 앞에는 고인의 이름과 그리고 옆에는 생년월일 또 그리고 사망일자 그리고 바로 뒤에는 자손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묘비에는 이 밖에도 고인을 향한 그 유족들의 애틋한 마음이 적힌 글이 새겨 있거나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그런 말씀을 적어놓곤 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있는 묘비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면서 묘비에 적힌 글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과연 내 묘비에는 어떤 글들이 새겨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옷깃을 여미곤 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삶을 지금 마감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반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 앞에 각자의 묘비가 있고 이 묘비에 자신이 직접 자기의 삶을 평가해서 써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거기다가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삶을 윤택하기 위한 수단일 뿐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단체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람되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탐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처럼 속절없고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할 그 인생을 보람차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조차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만약 자신이 후회된 삶을 살았다면 자식들만큼은 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늘 후회하곤 합니다. 살아생전에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떠난 그 후손들이 떠나보낸 후손들이 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남기고 가신 그 삶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장의 바로 앞절인 35장은 이삭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35장 27절에 의하면 이삭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거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뜻을 이해하고 죽음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던 이삭이었지만 그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타국의 왕에게 넘기는 모렴치한 그런 남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에서 벗어난 그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하심이 있음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이 역시 부인과 야곱의 합동 작전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180세의 나이로 죽는 그때 지금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해 떠나기에 앞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그 삶을 마감했다는 것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만큼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헤브론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18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만큼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없으니 너희들은 나의 과거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늘 헤브론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라는 그 무언의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의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35장이 끝나자 시작되는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헤브론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두 아들 중에서 형 에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36장 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크게 세 부분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족 속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3절까지는 고대 왕국 시대에 통치한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털이 많고 붉다는 의미이며 에돔은 장자권을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붉은 팥죽과 교환했다는 데서 유리한 것으로 에서의 별명이자 에돔의 그 영토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동생 야곱이 요리한 그 붉은 팥죽과 자신의 장자권을 교환한 것을 보면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어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달렸던 것을 보면 에서의 혈액형은 아마도 분명히 O형으로 생각됩니다. 다 아시죠? 그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는 40에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난 60살의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보게 됩니다. 자, 태중에서 워낙 다툼이 심한지라 부모가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갈등은 자라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비롯한 축복권을 교묘하게 탈취함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에서 역시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상대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자신과 같은 혈통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누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나이 40이 되자 그는 급해졌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그 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털이 많은 게 왜 남성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렇게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내 나이 이제 40이 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한다면 자칫하면 동생 야곱에게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 이삭이 야곱의 배우자로서 하란에 있는 친척의 그 집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미뤄보아서 그 주변에는 이삭 집안을 위한 마땅한 처녀가 없었는지, 또는 노총각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은 남성적인 그를 쫓아다니는 그 여인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단무지의 O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에서는 부모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데리고 가면 당장 퇴짜 맞을 것이 분명하니 아마도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이웃 헷족 속의 아리따운 처녀 아다와 서둘러서 동거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히위족 속인 오홀리바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드립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야곱을 단단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권을 탈취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자 그 에서가 야곱을 증오하며 죽이려 하자 부모는 서둘러서 야곱을 하란의 친척으로 보내면서 그곳 여인과 결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부요시 누이 바스마를 맞이하였더니. 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에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손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자, 에서가 아내로 취한 여인들 모두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음에 이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부부가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출산했습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와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자면서 낙담했을 것입니다. 단무지인에서도 두 번이나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렸으니 나름대로 부모의 뜻을 따른다고 이스마엘의 딸이면 되겠거냐고 결혼했는데 이 역시 부모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에 또 나름대로 그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곤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의 땅에서 태어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아다와의 사이에서 엘리바스를 그리고 바스맛과의 사이에서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 사이에서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 총 5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후 동생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역시 가나안으로 지금 거처를 옮겼고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죄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6절에서 7절에 의하면 에서가 정든 고향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짐을 다 꾸려서 떠난 이유가 동생 야곱과 함께 우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두 형제의 가축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면 당연히 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에서, 형인 에서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오히려 동생 야곱이 떠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왜 형인 에서가 굳이 야곱을 피해서 그것도 가나안의 변방지역인 그 에돔 지역으로 옮겨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옵니다. 야곱의 귀향을 맞이하는 에서의 태도는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의 과거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또 세심한 배려를 마다하지 않고 또 자청해서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형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밤새 하나님과 기도를 했던 그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그렇도록 용서하고 보호해주겠다는 형 에서의 그 호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으로 돌아가시자 동생과 함께 정성껏 장례했는가 하면 바로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훌훌 떠나는 그 에서의 모습이 더 정겹고 호감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이같이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남긴 그 헤브론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애굽의 귀향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라반을 떠나 귀향하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미리 형의 의향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앞서 형 에서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3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야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지금 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일 땅 야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 뜻밖에도 야곱이 지금 귀향할 때 에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 바로 세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의하면 방금 전에 읽어봤던 5절에 의하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종합해서 볼 때 에서는 가나안과 세일, 그 에돔 양쪽에 다 거주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그의 또 부모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주할 공간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에돔 지역에는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세일이라는 단어는 털이 많은 또는 수염소라는 그런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숫염소와 같은 그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험준한 산악지역이며 관목이 무성한 지역임을 반영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악지역인 이곳에 에서가 굳이 거주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에서의 족보는 18절, 19절에 오홀리바마 사이에서 태어난 족장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보았듯이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방인 그 호리족 속의 호리족 속 세일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서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더더욱더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인 족보를 창세기의 한 부분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20절과 30절을 싹 없애고 19절에 이어서 바로 31절에 기록되는 그것도 문맥상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자,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자, 25절에 의하면 세일의 자녀 중 아나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홀리바마는 바로 18절, 19절에 등장한 여우스, 엘람, 고라의 어머니이자 에서의 부인입니다. 따라서 에서는 부인 오홀리바마의 처가가 있는 세일, 즉 에돔 땅에서도 또 다른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떠나자 나름대로 부모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 배우자를, 배우자로서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했고 결혼했지만 이 역시 부모님이 흡족해하지 않자 홧김에, 아니면 또는 자신이 받을 복이 이제 더 이상 없음을 한탄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처가댁에 있는 에돔에 와서 주저앉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향하는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올 정도였으니 에돔에서의 그 에서의 입지는 대단히 탄탄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이삭의 사후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에서와 야곱의 소유한 그 짐승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기로 하고 처가의 본고향인 세일산에 지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에게,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줄 그러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것을 빼앗아도 될 그런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가나안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산악지역인 세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내면적인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워낙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떠났는지, 아니면은 형제 간에 그 일어나는 갈등이 싫어서 떠났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에서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 멋진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본문이 풍기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에 의해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본문의 마지막인 43절은 제일 끝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돔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문은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 조상이 에서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의 역사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대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언제 사람이죠? 그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작성한 그 창세기의 독자, 즉 당시에는 이제 구전으로 전했지만은 그 창세기의 독장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사해 바로 밑에 위치한 그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자, 수백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에돔 지역에 사는 그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관계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이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2조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이라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광경이 지금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229쪽 좀 앞에 가서요. 229쪽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나 지금 에서의 후손들인 그 에돔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이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첩 딤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딤나 사이에는 아멜렉을 낳았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자, 이 아멜렉은 이후에 에돔 지역 바로 옆에 가나안 땅에 그 남쪽에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에 의하면은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호렙에서 이들을 공격한 아주 호전적인 족속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을지언정 에돔은 분명 에서의 후손이기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민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들을 밀쳐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그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에서의 자녀들은 모두가 지금 족장 체제, 즉 시족 국가 체제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에서 한 명에 의해서 지금 점점점 발전돼서 시족 국가로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즉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갖추기 오래전부터 에돔은 이미 왕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이처럼 세상적으로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발전 나갈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에돔 족속은 지금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정치 제도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진보한 상태에 있었고 외형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인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양보할 정도로 넉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왕정 국가를 형성한 에돔은 막 지금 출애굽을 한 그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285쪽 1장 11절에서 14절 1285쪽 1장 11절에서 14절 오바다는 분명히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림, 저 예언서입니다. 자, 11절과 14절 여기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으로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지금 에돔이는 자기들의 형제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지금 기뻐했고 거기다가 재물도 탈취하고 뿐만 아니라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 형제를 사로잡아서 적군에게 넘겼습니다. 자, 에돔인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늘 폭력을 가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야곱의 땅을 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주축을 이룬 에돔 왕국은 창세기 이후 이제 선지자들의 입에서 곧장 저주와 멸망의 대명사로 등장할 정도로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에서의 마지막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가 만났던 당시의 유대의 왕인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둠의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둠에는 구약 그 히브리어의 에돔의 그 헬라어 음역으로서 유다의 공략으로 이 지역에 살던 그 이둠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었습니다. 바로 이둠의 출신, 즉 에돔 출신의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훗날 로마 제국의 명령하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에서의 후손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계속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가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세상의 왕으로 대표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위치를 알아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 그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한 그 살인자로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같이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는 역행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역으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에서에 대한 최종 평가인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한 줄은 최악의 평가이며 치욕의 평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서의 족보에 족보를 나아가는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즉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그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후에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다투고 있자 걱정이 된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언약의 민족이 이루어지듯이 에서를 통해서도 이방 민족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그 자손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약한 존재로 살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오히려 야곱의 후손들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자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일찍 왕족 체제로서 체제를 갖추고 나름대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전체를 포함합니다. 자, 에서의 후손은 야당, 여당도 아닌데 이스라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행을 삶의 낙스로 살아가는 아주 패역한 무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면 된다는 그러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에돔 사람들과 적대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행하시는 것도 그 에돔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진짜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아픔을 우리들에게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에서는 분명 모태신앙을 지닌 그러한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재물을 바치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칼날을 당당히 받았던 아버지 이삭,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과연 이들이 믿음의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자란 그런 자녀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이들의 행동에는 왜곡된 면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교육하려 했던 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에서 부모인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이방인 여인을 첫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부모가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면 과연 에서의 삶이 이렇게 삐뚤어 나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관하고 혀를 차고 있는 사이에 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부모의 관심과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지를 야곱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스마엘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부모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질 리도 없었고 아들의 그 마음이 부모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스스럼 없이 부모에게 말할 수 있게 될 정도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부모가 가장 성공한 부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부모로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결혼 배우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는 용감하고 멋있기 때문에 늘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을 해야겠는데 주위에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부모님이 내세우는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처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자신을 좋다고 대시하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자, 고민했겠죠, 그는. 그는 결국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야곱이 떠나자 자신도 처가가 있는 그 세일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부인과 함께 자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구를 조금 칩니다. 근데 이것은 친구의 권유로 딱 한 번 큐대를 처음에 딱 잡아본 것이 저를 1년 동안 당구장에서 살게 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당구장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게임비가 없어갖고 교재를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기도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참 그야말로 허무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약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결국 이들 사이에는 당시의 용사였던 네필림이 탄생하게 되지만 결국 이들의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벌하신 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신앙인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는 그 최고의 겉모습, 세상적인 성공과 그 배경, 이것이 영원합니까? 면접에 앞서 지금은 남자들도 뭐 성형수술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좋지만은 그 미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만을 추구하는 결혼은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외형적인 조건에 만족하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자칫 우리에 대한 평가 역시 에돔족 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만을 결혼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 약간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던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다면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불가능했을 거고 지금의 저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저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저의 속을 보고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제 아내와 제 장모님의 그 누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자 주일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혼자 나가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자 두 달 후에 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갔고 그것이 또 프랑스였고 그것은 또 캐톨릭 국가이니 이곳은 교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인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혹 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신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로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서 예를 든 네필림은 당대의 용사로서 요즘 말로 하면 스타 중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에서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왕족, 왕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36장 본문말을 본다면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아버지, 그 이삭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헤브론의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세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집단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후손인 헤롯 왕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자 어린아이들을 죽이도록 명한 패역한 왕을 배출한 그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경은 에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에서의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현실의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6장에 기록해 주신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혈육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믿고 맡기셨음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만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배우자와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성공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나에 의해서 그리고 내 후손들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